이사야서 6장을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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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이사야 대언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지난번에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이제 네 왕이 언급됐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우시아 왕이 이제 죽던 해, 이렇게 이제 왕권이 이제 바뀌겠죠.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아마 BC 한 740년에서 한 681년 이 사이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연대들은 참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교사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성경교사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또 흔치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내부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콕 집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그 시점을 이렇게 이제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조를 시키셨다고 믿는데, 한 시대를 풍미하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 그 왕은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결국 죽어요. 그렇게 그 왕은 죽지만, 그 인간은 죽지만, 그래서 그 왕좌가 비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빈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왕, 죽지 않는 그 왕께서 한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딱 대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다. 이 표현을 볼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높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할수 없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 각자에게 조금 질문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어떤, 셋째 하늘에 그 왕좌의 높이만 들려 계시는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은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글을 어떤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다 말고 갑자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은 그 왕좌에 매 순간 앉아 계신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아 성경에만 그런 거지 뭐. 아 성경에 이사야서 6장이라는 곳에서만 하나님은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신 거고. 그게 뭐 나와 개인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혹시라도 은연 중에 생각되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내 안에도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네,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왕좌가 필요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왕좌에 앉아 계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그 왕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신다 혹은 서 계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왕좌가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정말 어렵잖아요. 뭔가를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제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자,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지요. 하나님이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영이신데. 그러니까 이것도 물리적인 어떤 옷자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왕좌도 그게 물리적인 것일까? 이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왕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옷자락의 경우에는 좀 이것은, 어떤 그 이제 다른 것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옷자락이 영어 성경 가진 분 보시면 트레인이에요. 트레인. 트레인이 뭐죠? 기차. 근데 이 기차라고 우리가 이제 쓰는 이 단어 T-R-A-I-N, 트레인이 원래 영어 단어가 뭐냐면 그 이렇게 예복 같은 것에 옷에서 이게 뒤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끌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트레인이라고 이제 영어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는 이제 그 수행원,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가면 수행원이 뒤따라서 쭉 가잖아요. 그걸 트레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업혁명 뭐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제 그 기차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기차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걸 트레인이라고 부른 것이, 기차도 보면은 맨 앞에 그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이렇게 뒤따라서 쭉 딸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옷자락이 이제 트레인이다.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이것도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그런 옷은 이제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묘사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지금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좀 비슷한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이제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의의 흉패, 구원의 투구, 뭐 이런 거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본 것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입고 계신다, 쓰고 계신다. 그러니까 복수의 의복이라는 게 그 여러 벌의 의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벤전스, 그러니까 그 보복한다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옷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것을 실제로 어떤 그 물질적인 것으로 입고 있다는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그런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할 때 그것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의미라는 것이죠. 시편 104편 요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렇죠?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기를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다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 분이냐면 이사야서 66장에서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발받침이 필요한가요? 우리 왕좌에 앉을 때 발이 이렇게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좀 높여주는 그 이제 발받침. 하나님 뭐 그런 게 필요한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이 하나님의 발받침이다 이렇게 묘사하신단 말이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에스겔서 43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 왕좌를 중간쯤부터 이제 내 왕좌를 두는 처소, 내 발바닥을 두는 처소, 즉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 한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곳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성전에 대한 묘사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왕좌를 두는 처소라고도 하시면서 내 발바닥을 두는 처소다 이렇게도 또 말씀하셨어요. 예. 네. 이사야 60장 13절에도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다. 그게 하나님 성소 말씀하는 거였거든요. 그 13절을 같이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들, 하나님과 연관된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그 이제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자신의 깃털로,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조류신가요? 그런 거 아니죠. 자신의 날개, 그분의 깃털로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이해가 가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자,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스랍들이 옷자락을 밟고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글이 이래서 좀 어려워요. 어떻게 이제 말을,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영어가 없으면, 그렇게도 또 볼 수 있는데, 여기 영어에 보면은 온이라는 전치사를 쓴 것이 아니라 above를 썼습니다. above it. 그래서 그 위에 떠서 접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떠서 그 위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랍은 그룹 또 천사 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이죠. 물론 그 위에 그 외에 좀 더 몇몇 정사 권능들과 뭐 이렇게 해서 더 몇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영적 존재들이 스랍과 그룹과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들이 이제 그 날개의 숫자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하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룹은 날개가 네 개예요. 수랍은 날개가 여섯 개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쪽에 나올 때.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조금, 두 개가 이렇게 혼합된 모습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적 존재들을 좀 이제 지금 좀 이해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거 셋째 하늘 얘기하는 거죠. 왕좌 한 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자, 요건 누구의 어떤 영적 존재의 특징이죠? 스랍인가요? 그룹인가요? 이거 그룹의 특징이에요. 눈이 가득했다. 눈이 가득한 네 짐승,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룹의 특징이에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 네 짐승, 네 짐승의 얼굴, 이거 누구 특징이죠? 그룹의 특징 맞아요.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여섯 날개를 가졌고, 이거 누구 특징이죠? 이거 수랍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눈들 가득한 건 또 누구 특징? 아, 이건 그룹이네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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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요. 이렇게 쭉 나올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누구 특징이죠? 이거는 이사야서 6장에서 보니까 스랍 특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두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그룹과 스랍을 이제 같이 묘사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존재는 조금 특별한 스랍이나 또는 특별한 그룹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 우리가 이것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면은 둘을 그냥 한꺼번에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가서 볼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스랍이 여섯 날개로 각각 두 날개씩의 역할이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금 말이거든요. 그분이 거룩하시도다, holy. 그분이 거룩하시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말은 이 사실 존칭이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또 이제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거룩하시도다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을 보면서도, 아, 그렇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내 안에서도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시는가. 또, 그분의 성전에 그분의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 영광이 이렇게 그분의 옷자락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가득 차 계시는가. 또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매순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지면서, 아, 정말 내 삶을 통해서도 매 순간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사실 그게 천국인 것이고,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스랍이 이렇게 외쳤을 때 그 효과가 어땠냐면,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이게 한글이 좀 참 어렵죠. 그 외치는 자의 음성 때문에 문기둥들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차고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린 것은 일단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한글만 보면 이런 게 헷갈려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음성의 효과로 그 문기둥들이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기로 가득하게 된 것은 이제 그 별개의 그런 이제 일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한글에서도 이 앞에 이제 흔들리며 다음에 콤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문기둥들이 흔들렸다. 또 소리가 났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소리는 우리가 알기로 이제 공기 중에서 공기의 그 진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럼 셋째 하늘에도 공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떨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의 물리적인 어떤 상식만을 가지고 볼 때에는 진동에 의해서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우리 스피커가 그거잖아요. 스피커 여러분 큰 스피커 저기 소리 날 때 보신 적 있으세요? 스피커가 막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그게 이제 공기를 진동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려면 소리에 의해서 흔들리려면 공기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 차는 것도 그렇잖아요. 연기가 가득 차려면 진공 상태에서 그게 이렇게 연기가 퍼지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있어야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관련해서는 셋째 하늘에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어떤 장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이제 20장이 이제 십계명 받는 장면이니까 19장에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그리고 18절인데요. 19장 18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와 진동. 연기와 진동. 똑같죠? 그렇죠? 이사야에서 성전에 그 하나님 성전에 그 셋째 하늘의 성전에서 좀 본 것과 하나님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것이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33절, 34절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성막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이걸 알게 되죠. 구름 또는 연기, 뭐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때도 비슷했습니다. 요거 지금 모세가 세운 성막 말고 솔로몬 성전 때도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서 이걸 맞춰보려고 하면 야 이게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연기와 구름 또는 진동. 근데 이 연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기를 아까 성전에서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됐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그 하늘에 있는 그 성막도 똑같습니다. 거기 15장 8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 우리가 그 TV나 뭐 이 영화 또는 소설 이런 데 보면은 뭔가 그 이렇게 영험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또는 뭐 신이 등장하는 분위기나 뭐 도사, 뭐 신선 이런 게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면 어떻죠? 그러면은 그 열심히 그 드라이 아이스를 막 이렇게 그 물에 해갖고 막 이렇게 선풍기로 해서 이 안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심성에서 볼 때, 뭔가 하나님 같은 느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거기 딱 드는 거죠. 그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심성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등장할 때, 무슨 스타 등장할 때, 또는 무슨 이 귀신 마귀 등장할 때, 이럴 때에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오케이. 자,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지요. 굉장히 사실 이게 중요하고 또 엄청난 그런 이제 장면인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즉각적으로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나에게 화로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고백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지만 나를 실제로 볼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뒷자락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어떤 천사를 봤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굉장히 큰 영광을 봤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마다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브니엘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죽었어야 마땅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존됐구나.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기드온도 똑같아요.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예. 그래서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또 삼손의 아버지 만우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데 이제 결국은 죽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내게 화가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정면으로 맞닥뜨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백이다. 즉각적으로 마치 그이 사자 그 사자 앞에 이렇게 딱 마주대한 뭐이 사슴이나 무슨 이 작은 짐승처럼 예전에 그 누가 그랬죠? 이정현 형제님이 그랬나? 그 사자가 내는 그 굉장히 저음의 그 어렁거리는 그 저음의 그 소리가 실제로 짐승의 그 근육을 마비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괜히 못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근육을 실제로 마비를 시킨다 그래요? 예,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내가 이젠 죽는구나.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한 이 인간이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큰 재앙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파악하고 나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소리,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소리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왔어.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뭐 이런. 그게 얼마나 정말 가당치 않은 얘기인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분별하고 나면은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의미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사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또 마주 대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인생에서 한 번은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뵙는다는, 물리적인 얼굴을 뵙는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기가 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고백이 모든 인간에게 그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붕괴되는 거죠. 자아가 정말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환상이나 무슨 꿈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을 보는 체험 그런 게 아니라 뭘 통해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정말 이런 게 인간인데, 그리고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지성소까지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아닙니까? 하나님 뵈면 죽는다면서요. 하나님 뵈면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뭐, 구약 시대에 지금 이사야 대언자는 구원을 못 받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기드온, 뭐, 구원 못 받았나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뵈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뵈면 죽는 건가요? 안 죽는 건가요? 예? 아,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교묘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 중보자가 되시니까 안 죽는다. 에, 오케이.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 건 맞습니다. 죽는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가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그야말로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마치 그 스랍이나 구룹이 하나님, 바로 옆에서 이렇게 뵙고도 죽지 않듯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옆에서 뵙고 있는데도, 우리가 언제가 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천사처럼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천사처럼 되죠, 우리가? 그날에는. 그렇죠. 그날에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날에는. 그렇죠. 우리가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한 그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갈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뵈어도 물론 그때도 물리적인 어떤 뵙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형태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납이나 구름이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 그 형태로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이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궁금해지는 것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생 또는 영원히 깨달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셔서 우리가 영원한 날수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알아갈 때마다 그 놀라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이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